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마당에 나와서 새를 좀 보려고 했지만은 새를 못 봤습니다. 요즘에 새를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릴 때에는 참 새가 많았었습니다. 제가 살던 그 동네에도 철을 따라서 오는 그런 새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제비라고 하는 새는요, 가을이 되면 서로 다 모여가지고 그 동네 한가운데에 많이 있는 그 전봇대 위에, 전선 위에 새까맣게 이렇게 앉아서 자기들끼리 지지배하고 놀다가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오죠. 다시 와서는 각기 또 어떻게 서로 합의를 받는지요, 각 집으로 각기 나뉘어서 날아갑니다. 저희 집에도 늘 한 이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이렇게 제비들이 날아와서 집을 지어요. 집도 한 두 개나 이렇게 짓습니다. 다른 집에도 가보면은 거기에 처마 밑에 제비가 집을 지어놓고 있어요. 거기에서 밑에 보면은 이제 배설물이 많이 흘러있죠.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거기에 새끼들이 태어납니다. 새끼들이 어떨 때는 한 네다섯 마리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미들이 먹이를 나르면서 이놈 한 번, 저놈 한 번 이렇게 먹이를 주죠.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 어미 새가 날아오면은 새끼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지지배배하면서 그 노란 입을 벌려가지고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그걸 보면 굉장히 신기할 거예요. 근데 뭐 저희들은 늘상 보던 새가 바로 그런 제비였습니다. 또 제비뿐만이 아니라 그 터줏대감이 있었죠. 떠나지 아니하고 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참새들, 또 참새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저희가 어릴 때는 그 집이 초가집 지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죠. 그 초가집, 그 집 속에 참새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지지배배 그 붙고 노는지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참새 암컷 잡는 이야기 말씀드렸나요? 참새를요, 암컷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지만은 지금도 그 참새 암컷 잡는 그 기억이 나요. 마당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뿌려놓으면은 참새들이 와서 막 먹잖아요. 그때 막 뛰어나가면 참새들이요, 공중으로 확 하고 날아가요. 그때 밑에서 참새를 향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보인다 보여 그러죠. 보인다 보인다 그러면은 참새 암컷들이요, 이 날개를 가지고 아랫도리를 싹 가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걔네들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걔네들은 암컷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게 진짜인 줄 알고요. 어릴 때 그 만화를 보면서, 만화에 보니까 그게 나와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참새들이 있었고, 또 겨울이 되면은 새가, 무슨 새가 있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겨울만 되면요, 떼를 지어서 나타나는 그 까마귀들이 있어요. 막 수백 마리, 때로는 수천 마리, 온 그 사촌 들판이요, 새까맣게 떼를 지어서, 그래서 친구들과 활을 만들어가지고 잡으러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참, 이 까마귀를 따라다니면서 뛰어다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은 새들을 보고 자랐는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은 새를 잘 못 보고 자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주변에 새가 조금 있다라는 것은 알아요. 보지는 못했지만은 차를 교회에다 세워두면요, 차 위에 새들이 똥을 싸고 지나가요. 그걸 보면서 아, 여기 새가 있구나, 이 정도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새들이 다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제가 이 기록을 조금 보니까요, 지구상의 조류가 한 천억 마리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억 마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억 마리 이상 되어지는 새들을요, 다 먹이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새들을 다 먹이는 것이죠. 제비들은요, 하루에, 엄마 새 제비와 아빠 제비가, 이 두 마리의 제비가요, 하루 동안에 잡는 곤충이 7,000마리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7,000마리의 곤충을 잡아가지고 새끼들을 먹인대요. 끊임없이 잡아서 먹이고, 잡아서 먹이고, 그렇게 한대요. 저도 어릴 때 그, 이렇게, 모내기를 하고 있으면요, 모내기 하는 그 논 위를 제비들이 비상을 합니다. 너무 멋있게 날아다니면서 탁 채서 가죠. 보면은 입에 무엇인가 하나를 물고 있어요. 벌레 한 마리 잡은 겁니다. 그럼 빨리 또 날아갔다가 또 날아오죠.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7,000마리의 곤충을 잡아서, 벌레와 곤충들을 잡아서 새끼를 먹고, 자기도 먹고. 그래서 새끼를 키우는 그 3주 동안에 무려 약 15만 마리의 곤충을 이 제비 두 마리가 잡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제비가 두 마리밖에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비 두 마리, 이 두 마리가 15만 마리를 잡으니까 그 무수한 제비들이 새끼를 키우는 3주 동안에 얼마나 많이 잡아서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들을 다 먹일 수 있도록 미리 곤충을 준비를 해 두시는 거죠. 곤충들도 어마어마한 그러한 아마 양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들도 다 먹이시는 것이고 까마귀들도 그렇게 다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류들을, 새들을 먹이시는데 하물며 이들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귀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주된 근심 걱정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주로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주로 근심을 하는 내용이 물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이때 당시에는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로 이제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다 우리 몸을 위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염려거리입니다. 근데 사실로 지금 우리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만 버리게 되면요, 그럼 근심, 이거에 대한 근심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다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그 수많은 제비들과 참새들, 까마귀들, 이런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지만은 없지 않습니까?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그들을 기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귀한 존재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우리를 그렇게 관리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새와는 다르게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또 창고에 모아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새들보다는 우리가 더 지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새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지만은 하나님 먹이시는데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서 창고에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는 이 욕심만 버리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그런 근심은요 우리가 안 할 수 있습니다. 가진 자가 또 가지려고 하니까, 옷이 있는 자는 또 입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염려가 생겨지는 것이죠. 제가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먹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저는 먹을 것에 대해서 욕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만 있으면 되죠. 거기에 이제 멸치와 고추장, 김치 뭐 이 정도만 있으면은 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정말로 어떤 것도 없어도 괜찮고 그냥 사실 멸치도 없어도 되고요. 간장만 있어도 돼요. 밥에 비벼서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치 않습니다. 제가 대구에 오고 난 이후에요. 이렇게 이전에 있던 교회 성도들이 저를 보시면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그 왜 좋아하시냐면은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살이 쪘다고 그래요. 제가 힘들어요, 요즘에. 예. 신방을 다니면서 하도 식사를 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먹지 않는데 신방을 가면요,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차려주시면은 조금이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제 살로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못 보던 분들이 이제 와서 저를 보면은, 목사님, 얼굴이 좋아 보여요. 그래요. 제가 이제 살을 빼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내가 혹시 많이 만들어주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냥 밥 한 그릇과 간장 한 종지 이 정도 있으면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렇게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드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요즘에는 쌀이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나 북한에 가게 되면 기근 때문에 정말로 밥 한 그릇이 귀하지만은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집집마다 그래도 쌀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에 쌀이 없어서 힘든 가정이 있으면은 그때는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 가정에는요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는 것, 사실 이것도 여러분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 누가 너무 이쁘게 차려입고 온다고 해서 누가 그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제 아내가 이전에 그 교회 처음 왔을 때에 입고 왔던 그 옷, 그 옷을 지금도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옷을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그때 입고 왔던 그 아내가 입고 왔던 그 마이 있죠. 그 마이의 색깔과 재질과 이것까지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하세요? 그랬더니 우리는 관심이 거기에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관심 좀 내려놓으세요. 그거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 대학을 다닐 때요, 청바지 하나를 가지고 몇 개월을 그냥 그 하나만 입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여자친구도 없었고요, 옆에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청바지 떨어질 때까지 그것만 입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냥 입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제 아내가 제일 먼저 그것부터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아까웠어요. 4년 동안 정이 들었던 옷인데 그 옷을 버리다니요. 별로 저는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다. 제가 넥타이 하나를 하게 되면요, 거의 몇 개월 동안 그 하나만 하고 다니는데, 제가 아내를 만나면서 그래도 좀 체인지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다니죠. 양복도 딱 네 벌을 가지고 늘 바꿔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 담임 목사가 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조금 오해할까 봐서 그래서 조금씩 바꿔서 입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제가 여기에 옷이 달아있을 양복을 입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입고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이 들어서 그 옷을 입고 갈 때가 있고, 와이셔츠가 여기 조금 달아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것을 좋아해요. 구두도 제가 한번 사게 되면, 이 구두업자가 안 계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구두를 사게 되면요, 밑굽을 갈고 그리고 이게 접혀져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제가 그 구두를 신어요. 한 두세 킬을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별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또 입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쌀만 있으면 되고, 먹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되고, 입을 수 있는 옷만 있으면은 그러면 됩니다. 깨끗하게 빨아서 그냥 이렇게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먹으면 되고 입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염려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들판에 부지기수로 늘려 있는 것이 풀입니다.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그냥 입히시는데, 솔로몬이 입은 그 어떤 화려한 옷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섬세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입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죠. 적어도 이것 때문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3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있으면은 그거 그냥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서 우리 김등남 권사님 드리시기 바랍니다. 판매를 해서 성교원금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3, 4년 동안 입지 않은 그 옷은요, 내년에도 안 입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썩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100%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데, 나한테 있으니까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 그런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옷들이 있으면요, 이번에 우리 체육대회 할 때에 좀 경품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걱정거리가요, 먹고 입는 것에만 국한된 것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마음에 눌림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마음을 딱 보면요, 그냥 뻥 뚫려져 있어야 되는데, 눌려져 있는 것이 없이 그냥 확 트여져 있어야 되는데, 무엇인가가 이렇게 눌려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눌려져 있으면요,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근심과 걱정거리, 이거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부부 문제와 경제 문제, 또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학비와 학원, 모든 것에 우리는요, 다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문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요,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다 문제거리로 전락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어질 수 있어요. 나 이걸 조금만 바꿔버리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다른 거는 없고 그냥 자녀만 있으면은 하나님 그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자녀를 한번 키워보니까 걱정이 없습니까? 문제투성이죠. 잠도 잘 안 자죠. 잘 안 먹기도 하죠. 공부도 잘 못하죠. 때로 건강도 안 좋죠. 다 좋은데 이 학교를 다니다가 혹시 사고를 당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침에 나가기는 나갔는데 혹시 못 들어가면 어떡할까? 길을 건너가다가 혹시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할까? 혹시 그 학교에서 왕따 당하면 어떻게 할까? 사춘기가 되면요,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그래서 걱정이 되어집니다. 대학을 진학을 하는 이것도 걱정이 되어지죠. 대학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았는데 들어가서는 또 어떻습니까? 거기에 친구들과의 관계가 있죠. 대학에 들어가서 또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대학을 졸업을 하면서 또 취업도 해야 되고 취업 걱정, 취업하고 나면 결혼 걱정, 결혼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반찬 걱정, 그리고 자녀들이 잘 지내는지 걱정, 또 손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손주는 태어나고 나면은 그 아이들 또 봐줘야 되는 걱정, 이 끝이 없는 겁니다. 어떤 어부가요,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타시던 배를 타고 다시 이 아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는 할아버지도 그 배 타다가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그 배를 타다 돌아가셨는데 너도 또 그 배를 타고 나가냐고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아들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와 너희 아버지는 어디서 돌아가셨니? 침대에서 돌아가셨지. 넌 오늘 밤에 어디서 잘 거니? 침대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걱정을 하려고 하면요, 무슨 걱정을 못 하겠습니까? 이거 지금 모든 것이 다 걱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칫 잘못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여러분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그것도 아마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별 능력이 없으면서도 걱정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은요, 이 걱정거리를 자꾸만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꾸만 그게 커져 보이는 것이죠. 꼭 풍선 부는 것과 같습니다. 풍선에다가요, 근심, 손을 그 풍선을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근심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꾸 커져 버린다고요. 자꾸 그것만 신경을 쓰다 보면요, 도저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질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머리를 싸내어가지고 또 저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이렇게 해보면 그것도 안 돼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 근심을요, 없애버리려면은 그 놓아버리면 돼요. 그 풍선에 만큼 들어갔던 근심, 크게 데워져 있던 그 근심이요, 이거 풍선만 놓아버리면은 바람 빠지면서 날아가버립니다. 그건 놓아버리면 되는데, 그건 놓아버리면 더 큰일 날 것 같아서,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문제가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걸 못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머리카락 빠져가면서.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게 되어지면,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해답이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미워서 억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좀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냥 조금 내버려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도 좀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면요, 바깥에 나와서 새를 좀 보셔야 돼요. 들에 자라고 있는 풀을 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은 이들보다 나를 더 귀하다고 그러셨는데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풀을 보면서 또 새를 보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들이 좀 뒤에서 손가락질도 하고 비방을 해도 괜찮습니다. 욕먹을 일을 했으면 욕도 좀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빠져 있으면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만 보고 있으면요, 그 사탄의 괴계 속에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것을 아시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잘 지키지 못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사도 바울도 염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번 부딪혀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체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분은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365번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내가 여기에 빠져서 도저히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근데 여러분 조금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 그 시간을 조금 두시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염려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감사하면서 아뢰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까? 여기는 숨은 의미가 있는데요. 염려거리를 가지고 계속 그 속에서 염려하고 있으면 해가 되어지지만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감사거리로 반드시 바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요. 공장을 운영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곁을 좀 떠났습니다. 그러면요, 그 회사는 망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망하는 것이.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깨닫고 주님에게 바로 나와서 바로 섰다면 그건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너무 잘 되어져가고 가정이 너무 잘 되어져가면요, 그거는 그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그래서 회사가 망했어요. 그분은 감사거리입니다. 그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감사한 것만 하셔야 돼요. 하나님 회사가 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식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거리에 대해서도 사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되어지면 이건 감사거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사실은요, 이 염려의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이 염려는 반비례입니다. 염려가 높아지게 되면은 그러면 신앙은 내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반대로 신앙이 높아지게 되면 염려가 내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들 속에 있는 근심은요 자꾸만 작아져 가는 것이죠. 나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근심은요 자꾸만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분 대화를 한번 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안 나와요. 기도 안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아내와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가 많아서 나온 분들은요 하나님께 좀 소리를 내어가지고 부르짖으십시오. 이 속에 있는 거 다 좀 토해내세요.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문제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염려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염려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염려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내일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하라. 이거 원어로 해석을 그대로 직역을 하게 되어지면요 내일은 그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내일은 그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요. 그러니까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일 있게 될 그것도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 그 말이죠.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염려거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때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뭔가 대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신방하다 보니까 많은 염려 때문에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기도하러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염려거리들 속에 눌려있지 마시고 부르짖으셔야 돼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가 분명히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32절과 34절 말씀인데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필요한 부분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셨어요. 병낫기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먼저라고 하는 이 프로톤 이 단어는요 특별히 비중을 더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더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요, 전부 다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우리나라 토속 종교라든지, 이런 민속 종교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구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녀들을 위한 것이죠. 잘 되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거의 답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미리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먼저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되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곧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어디에 먼저 가 있어야 되느냐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어디에 주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들 여기에 만약에 집중이 되어져 있다면요, 그러면은 아직 우리는 어린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 속에 다른 사람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러면 그분은 조금 더 성숙한 성도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홍해 선교회를 만들어서 한평생 중동에서 이 회교권 선교를 하셨던 하시다가 돌아가신, 세상을 떠난 건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캐나다 사람이고 그리고 직책이 의사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중동으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의 편지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은 제 등에 칼을 꽂을 것입니다.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기쁩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이 건희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40여 년간 중동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어떤 후원하는 단체가 그렇게 변함없이 후원을 해 주었습니까? 어떤 교회가 후원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후원단체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는 이 약속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굶어서 끼니를 거르도록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옷이 없어서 헐벗고 다니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항상 주셨습니다. 물론요, 하나님께서 옷을 많이 주시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죠.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렇게 주셨겠죠. 그분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내 마음이 제일 먼저 그곳으로 가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들을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시는 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먼저 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곳으로 가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 공급을 해주십니다. 입을 것 공급을 해주십니다. 얼굴에 바를 것 그 공급을 해주십니다. 물론 내게 돈이 있으면 내가 사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드림교회 성도님들이요, 내일도 살아가시면서 좀 하늘을 보시면 좋겠고 새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판에 있는 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이들을 입히시는데 나도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실 것이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좀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고 이 스트레스도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것, 이것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것이다. 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시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차근차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까? 모든 염려거리 주님에게 이 저녁에 다 맡겨버리시고 그 염려에서 해방되어지시는 주님의 그런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이 찬송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